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다 싶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복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나 싶을 때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 때문에 부러운지 기준을 잘 잡아 놓고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왕과 높은 고관들이 폼을 탁 잡고 앉아있는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서서 명언을 남겼잖아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왕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갇혀있는 죄수 아닙니까? 이 죄수가 왕들과 높은 고위 관료들 다 모인 그 자리에 서서 나처럼 되시오 이 말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릴 때 이 구절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을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 당연히 있는 줄 압니다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 이런 행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절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 두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유대계에서요 정말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 유대교, 그 앞날이 훤한 자리를요, 어느 날 다 집어치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서요,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버리고, 한평생 집도 가족도 없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고생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머리가 좀 돈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왕의 입장에서 바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게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살짝 맛이 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그랬고요. 말짱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가장 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무식하게 함부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남이야 뭐라 하든지 무조건 하고 그냥 용감하게 밀어붙이고 열심만 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도 물론 있기는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건물을 짓기 전에 계산을 해보고 이거 지을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 아니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전쟁을 하려 가려는 왕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멀리 있을 때 화친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붙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건물을 지을 때도 미리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서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하나님만 믿고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진짜 진정한 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틀을 닦고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시작하는 성도가 이 가게를 하면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면밀하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미심미닥하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요. 얼마 안 가서 문 닫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아무 가게나 그냥 열어놓으면 손님이 저절로 다 찾아옵니까? 참 좋은 신앙일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신앙은 아닙니다. 용감한 신앙일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신앙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잘 안 들립니다만은 한때 아이들 대학 가면 그 의식화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학 들어온 아이들을요, 그 선배들이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들어온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주로 이런 건 누가 하느냐 하니까 좌경화, 이단들요. 특히 운동권 학생들이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 입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냥 세상을 한번 봐라는 겁니다. 이런 불의함, 이런 부조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들이 눈이 갑자기 떠여버립니다. 아, 내가 이래서 살았어 되지 않겠구나.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의식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깨우쳐주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공부만 열심히 시켜가 대학 내보내놔놓으면 어떤 놈들이 그 의식을 깨우쳐놓는지 모릅니다. 애써서 키워가지고요. 자식들 잃어버리는 꼴납니다. 무조건 믿는 건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란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내 스스로 동의하고,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는 걸 스스로 동의하고 가는 믿음, 알고 가는 믿음인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놔야 그게 소위 말하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가서도 잘 안 흔들립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거저 열심만 있어가지고요. 이런 신앙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사도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싶은 과목 있으세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지금 아무 도움 안 되는 과목 뭐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학 아닐까요? 막 그렇게 골치 아픈 수학 그거 지금 별로 도움 안 되죠? 차라리 뭐 국민학교, 중학교는 조금 더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별로 도움 안 된다 싶죠? 그렇게 오래도록 배웠던 영어는 요즘 좀 써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그렇게 애먹고 지금 하나도 안 써먹는 거 아이들에게 또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점수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런 공부가 생각하는 이 방식을 훈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해서 그 과목은 잊어먹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은요 생각하는 눈이 트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과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할 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도 똑같이 공부해도 결과가 다르고요. 장사를 해도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벌고요. 취직을 하는 거, 진급하는 거 생각이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좀 머리 생각하고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해서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부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왜 그런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100년 이내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요. 영혼을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처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는 출발 때부터 1등으로 뛰어야 합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선수는요. 출발할 때부터 굳이 1등 하려고 애 그렇게 안 씁니다. 적당하게 선두를 유지하면서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계속 뜁니다. 왜요?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부러운 사람들요. 그거 다 초단거리 선수입니다. 바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초단거리 선수. 그래서 겨우 100년 가서 인생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먼 영혼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는 조금 처져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부럽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냐 하는 사람들요. 겨우 10년, 20년 그냥 좀 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최고의 지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누가 그랬죠? 그 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누릴 분은 다 누렸습니다. 다 누린 그가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요, 야 돈 많아봐야 그건 뭐 그렇게 큰 행복 안 된다 이러면 인정해 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솔로몬이 그 말하면요, 그건 위력이 있습니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신앙도 나보다 월등히 낮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나보다 월등히 낮고 그건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부러워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거꾸로 언젠가 그들이 나를 몹시도 부러워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요, 여전히 정말 지혜로운 인생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이 선택한 유일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택해서 닦아놓은 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일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터를 잘못 잡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곳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연일 저쪽에 옛날부터 저 물난리 많이 나는 동네거든요. 저게 고층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소견에, 야, 저기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참 파일 많이 박대요. 파일을 그게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모릅니다. 틀을 단단하게 다지지 아니하고 틀을 잘못 잡아서 집을 세워놓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요. 잘 배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다음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좋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착하다는 것이나 악하다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해적선에 올라가 있는 해적들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아무리 의리가 있고 그 배에서 선한 인간도 결국은 해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참 의리가 있다고 그래요. 깡패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다고 그 깡패들이 칭찬을 듣습니까? 그 깡패들이 의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에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한때 정말 사나이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칭찬받던 분들이 들어 있었죠. 깡패 의식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자기가 섬기던 상관에게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까지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됐다고요? 자기들끼리 충성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거 칭찬됩니까, 그게? 우리가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선함이, 착함이 착한 것이냐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가끔은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진정으로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요,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대요. 가끔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고 그럴 때 뉴스를 보면서 뭐가 부러웠어? 뭐가 부족해서 저러냐? 우리 같으면 100번이라도 더 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요, 예수 이외에 다른 터는 없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도 아볼로도 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교회의 일꾼일 뿐이지 교회의 토대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더 효력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야 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받으면 좀 효력이 떨어집니까? 모든 세례는 효력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을 통했건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교회의 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겠지만 그 때문에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 그 사건 보세요. 국정원장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나고요. 시꺼먼 안경 쓴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저 직원들이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기자에게 잡히거나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공적을 떠벌린 사람이 얼마나 여론의 물매를 맞았습니까? 나타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밀 조직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영광을 받아야 할 분, 교회 앞에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는 수도 갈라질 그런 위험이 처했대도 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터가 탄탄하게 써있는 그 건물이 갈라질 수 없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당신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갈라설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갈라지고 싶은데요. 터가 단단하게 하나로 서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진정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라는 것은요, 내 뜻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말을 못해서, 이런 일을 잘 못해서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보다는 회사를 경영하듯이 새만 불려가면서 교회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올렸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쩌면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염려하며 눈물 뿌려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중에 훨씬 더 칭찬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어쩌면요 나중에 그 동전 두 입 넣었던 그 과부에게 했던 그 칭찬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칭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 없다고 힘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면서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자부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남들보다 능력도 더 많고 열심도 더 많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야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신 분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구절을 주목하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나는 심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열심, 내 능력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 아니옵시다. 그냥 나는 심었을 뿐입니다.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것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도요. 그거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바울 앞에 내가 이만하면 상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도 틀을 닦았을 뿐이지 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터를 닦아 놓았으니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죠. 뭘로 세워야 합니까? 1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셨습니다. 그 위에 성도는요 불에 타지 않는 걸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것 같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짚이거야 뭐 불만 되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 같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것은요. 인간적인 도리나 철학이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공교한 이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온갖 감언이설이나 아니면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인간의 묘한 이론들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온 정신을 다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어떤 교묘한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교 때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옛날에 많이 언급되던 게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법칙. 요즘에 많이 응용되는 것이 긍정의 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제가 써본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뭐뭐 따라잡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무슨 무슨 비밀 몇 가지. 다 좋은 책입니다. 다 좋은 책이에요. 안 보시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책값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책 좀 보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끼고 책값은 아끼지 마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게 금인지 은인지 아니면요 남은지 풀인지는 분간하셔야 합니다. 아, 딱 잘못 읽으시면요 긍정의 힘이나 해병대 정신이나 아, 똑같네. 이럴 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정신이 뭡니까? 해병대 정신이 뭐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제가 군에서 씁쓸한 기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군단장이 시찰을 나오신대요. 저희 있던 내의반하고 군단장 그 집무실하고 멀지 않습니다. 내의반 벽을 새까만 페인트로 다 칠하라고 그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보면 페인트가 어디 있어요? 까만 페인트가. 그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군대 말 있죠. 하락하면 하는 거지 못한다는 없는 겁니다. 해병대만 그런 게 아니고 군대 다 그래요. 하락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고참은 간단하게 하대요. 우리 배치카 떼고 있었습니다. 석탄 그 조개탄 있지 않습니까? 새콤한 거. 그걸요 콩콩콩콩 빻아가지고 새콤하게 떡같이 만들더니 그거 가지고 벽칠 다 해버려요. 이야 기가 막힌다. 그 며칠 갑니까? 비 한 번 오면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단장이 지나갈 때 새카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나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못한다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금인지 남은지 은인지 풀인지는 분간해 갈 능력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 어떤 그런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닙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다가 신문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게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한번 보셔요. 책 제목 모세의 코드입니다. 한때는 뭐 다빈치 코드가 나와가지고 북새통을 지게 샀더니 또 모세의 코드가 나왔습니다. 책 선전이 이렇습니다. 나는 모세의 코드를 이용하여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단 한 시간 만에 원매자를 만나 계약 체결하고 팔 수 있었다. 우리들은 누구나 모세의 코드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다. 돈, 명예,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게 이 책 선전하는 문구입니다. 좋아 보여요? 이런 문구를 보고 모세의 법칙,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나 보다 이래서 책을 사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의 코드란 책 광고 보셨어요? 저도 어제 처음 봤으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도 본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하는 이 말은 안 낯설죠? 낯섭니까? 이 글이 낯이 익지 않다면 책 광고 한 번도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오는 책 이름이 뭡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책입니다. 어디서 답이 나오네요. 아신다는 뜻입니다. 시크릿이란 책요. 비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나무도 안 되고 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1위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호기심 삼아 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금인지 나무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지를 분간해내지 못한다면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아야 하는 집을 잘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뭐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명예,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비법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단 말입니까? 끌어당김이 뭡니까? 내가 딱 생각을 하고 이거 내 거다 하고 있으면 당겨온다는 얘기겠죠 뭐. 말이 좋다고요. 그 말이,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늘 면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인지 나무인지를 분간을 못한 채 아, 이거 좋은 거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홀라당 타버리고 없으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터는 잘 잡아 나와 놓으니까 불에 홀라당 타고 없어도요. 구원은 얻는 모양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도 명예도요. 행복한 가정생활도 다 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가끔 복음송 부를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집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보따리 사가 빨리 떠세요 그러면.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그 뜨거운 사랑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십자가에 한번 달려 보실래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아, 뭘 의미한다는 걸 왜 염두에 둬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분이 성질 내고 화내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당장 죽을 데 없나 싶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감격 때문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부로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잘 누리고 그거 잘 쓰셔요. 그거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잘 쓰고 잘 하십시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박국이 그랬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농사짓다가 땅속에서 비싼 진주 항아리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그 땅을 삽니다. 집을 팔아서 산 땅이니까 아마 땅이 좀 시세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이 바보야. 그 좋은 집 팔아가지고 그 어설픈 땅 왜 사니? 사람들이 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왜 이런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나중엔 할지라도 지금은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바보야 그럽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기가 죽습니까? 그래, 날 보고 바보라 했다. 나 말 못해. 뭘요? 뭘, 뭐 때문에 말 못합니까? 이 땅 속에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있는지 아냐? 여러분 주변에 부러운 사람들요? 야, 이 바보야, 무슨 낙으로 사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우린 말해줄 게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얼마만한 기쁨과 얼마만한 행복이 있는지 아느냐고요.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은,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참 미련하다 소리를 잘 듣습니다. 미련하다 소리 듣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는요, 어리석은 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련하다 소리 듣게 마련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터 위에, 유일한 터입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소리 듣는 건요, 너무 상관 마셔요. 내가 어리석다고 웃어 넘기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바울처럼 어쩌면 바울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러 가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못나고 부족한 저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리고 살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우리 속에는 이런 사랑과 감격이 넘치게 주옵소서. 이런 사랑과 감격을 함께 나눈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참 어리석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효자제일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올해 시작하면서 이 전국 새생명 추수대단치를 기획하고 열심히 추진하려 합니다.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슴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높은 고관들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외쳤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게 주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